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스 오로가 산보를 낸 적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네, 사실입니다. 1844년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산으로 소풍을 갔다가 실수로 그만 불을 질렀다는군요. 이는 소로에게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6년 후에도 자신의 일기에 상세히 기록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이 소중한 숲이 재로 변해버렸는데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로는 자신의 일기에 차분하게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날 늦게 몇몇 마을 사람들과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을 낸 사람을 비난하려고 모였을 그들이 숲의 주인들에게는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무척 즐거워하며 자신들에게 신나는 재밋거리를 제공해줘 고맙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 순간 소로는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자연과 멀어진 인류가 걸린 병을 감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것을 상실했다는 인식 능력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자신의 상실을 오락거리로 착각하고 즐거워하는 서글픈 분열증, 그것이 소로가 진단한 진실인지도 모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과 함께하는 5월 20일 화요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입니다. 이승열입니다. 주말 주말 인사는 어제 했지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월든을 읽으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성격에 대해서 한 번 이상은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 이상의 절제력, 신념, 행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그도 실수를 하며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교훈을 제시한다는 점이 그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로 산불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로는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는 동시에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언제고 산불을 내듯이 문명의 불을 내고 멸망할지 모른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월든 숲을 찾은 또 다른 이유는 혹시 아니었을까요? 월든과 함께하는 오늘 20번째 감상 시간 책 선물 알려드리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월든의 완독을 위한 선물 도서출판 은행나무에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완역서, 월든 완역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_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Coldplay의 A Sky Full of Stars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세이 월든 20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우스 워밍, 집의 불때기 편을 마저 감상하겠습니다. 소로는 겨울이 다가오는 월든 숲에서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굴뚝을 만들고 회벽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월든 호수에 나가서 호수가 얼어가는 과정을 신기해하며 진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At length, the winter set in good earnest, just as I had finished plastering, and the wind began to howl around the house, as if it had not had permission to do so till then. Night after night, the geese came lumbering in the dark, with a clangor and a whistling of wings, even after the ground was covered with snow, some to alight in Walden, and some flying low over the woods toward Fairhaven, bound for Mexico. Several times when returning from the village at 10 or 11 o'clock at night, I heard the tread of a flock of geese, or else ducks, on the dry leaves in the woods by a pond hole behind my dwelling, where they had come up to feed, and the faint honk or quack of their leader as they hurried off. In 1845, Walden froze entirely over for the first time on the night of the 22nd of December. Flints and other shallower ponds and the river having been frozen 10 days or more, in 46, the 16th, in 49, about the 31st, and in 50, about the 27th of December, in 52, the 5th of January, in 53, the 31st of December. The snow had already covered the ground since the 25th of November and surrounded me suddenly with the scenery of winter. I withdrew yet farther into my shell and endeavored to keep a bright fire both within my house and within my breast.
"새벽치를 끝내자마자 드디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바람은 기다리고나 있었던 것처럼 집 주위를 휘몰아치면서 무섭게 울부짖었다. 땅이 눈으로 덮인 다음에도 밤이면 밤마다 기러기들이 날갯소리와 요란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어둠 속을 날아와서는 일부는 월든 호수에 내려앉고 일부는 숲 위를 나지막히 스치면서 페어헤 입번 호수 쪽으로 건너갔다. 이들의 최종 행선지는 남쪽 멕시코이다. 밤 10시나 11시쯤 마을에서 돌아올 때 난 여러 번 집 뒤편에 조그만 못 옆에 있는 숲속에서 한때의 기러기나 물오리가 가랑잎을 밟으며 먹이를 주워먹는 소리와 곧이어 선도자의 울음소리에 따라 이들이 황급하게 떠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1845년 월든 호수는 12월 22일 밤에야 비로소 전면적으로 얼음이 얼었다. 플린트 호수와 기타 물이 덜 깊은 다른 호수들 그리고 콩코드 강은 열흘 또는 그 이전부터 얼어 있었다. 1849년에는 12월 31일경에 1850년에는 12월 27일경에, 1852년에는 1월 5일에, 1853년에는 12월 31일에 얼음이 얼었다. 눈은 이미 11월 25일부터 지상을 뒤덮으면서 나를 갑자기 겨울의 경치로 둘러싸 버렸다. 나는 나의 껍질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 앉았으며 집 안에도 나의 가슴 속에도 밝은 불을 지펴서 그것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했다.
My employment out of doors now was to collect the dead wood in the forest, bringing it in my hands or on my shoulders, or sometimes trailing a dead pine tree under each arm to my shed. An old forest fence which had seen its best days was a great haul for me. I sacrificed it to Vulcan, for it was past serving the god Terminus. How much more interesting an event is that man's supper, who has just been forth in the snow to hunt, nay, you might say, steal, the fuel to cook it with. His bread and meat are sweet. There are enough faggots and waste wood of all kinds in the forests of most of our towns to support many fires, but which, at present, warm none, and some think hinder the growth of the young wood. There was also the driftwood of the pond. In the course of the summer, I had discovered a raft of pitch pine logs with the bark on, pinned together by the Irish when the railroad was built. This I hauled up partly on the shore. After soaking 2 years and then lying high 6 months, it was perfectly sound, though waterlogged past drying. I amused myself one winter day with sliding this piecemeal across the pond, nearly half a mile, skating behind with one end of a log 15 feet long on my shoulder, and the other on the ice. Or I tied several logs together with a birch withe, and then, with a longer birch or alder, which had a hook at the end, dragged them across. Though completely waterlogged and almost as heavy as lead, they not only burned long, but made a very hot fire. Nay, I thought that they burned better for the soaking, as if the pitch, being confined by the water, burned longer as in a lamp.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할 일은 숲에 들어가 마른 나무를 모아서는 가슴에 안거나 어깨에 메거나 해서 헛간까지 나르는 일이었다. 어떤 때는 소나무 고목 하나씩을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 질질 끌고 온 적도 있었다. 한때는 제 몫을 했던 숲의 헌 울타리가 내게는 큰 횡재였다. 더 이상 경계의 신을 모시지 못하는 이 울타리를 나는 불의 신에게 희생의 제물로 바쳤다. 눈 속을 돌아다니면서 땔감을 구해온, 아니 훔쳐온 사람의 저녁 식사는 얼마나 맛있는가. 그의 빵과 고기는 진미, 바로 그것이다. 여러 마을 근처의 숲속에는 많은 가정의 땔감으로 충분한 온갖 종류의 삭정이들과 죽은 나무들이 널려 있지만 대부분 활용되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 어린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한다. 그 밖에 호수를 떠다니는 유목이 있다. 여름 동안 철로 공사가 한창일 때 나는 아일랜드인 노동자들이 엮어놓은 뗏목을 발견했다. 그 뗏목은 아직도 나무 껍질이 채 벗겨지지 않은 리기다 소나무들로 엮여 있었는데 난 그것을 기슭에 반쯤 끌어올려 놓았다. 2년 동안 물에 떠 있다가 6개월 동안 육지에 놓여 있던 이 뗏목은 아무리 해도 마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배어 있긴 했지만 목재의 상태는 극히 양호했다. 나는 뗏목을 풀어 통나무 상태로 만든 다음 약 반마일 거리의 호수 위를 미끄러뜨리며 운반했다. 15피트 길이의 통나무를 한쪽은 내 어깨에 메고 다른 한쪽은 얼음 위에 내려놓은 채 밀고 가기도 하고 몇 개의 통나무를 자작나무의 나긋나긋한 가지로 묶은 다음 고리가 달린 길쭉한 자작나무나 오리나무를 거기에 꿰어서 끌기도 했다. 이 통나무들은 온통 물이 배어서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오랫동안 잘 탔을 뿐만 아니라 불길도 새했다. 아니, 물이 배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타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마치 송진이 물에 갇혀있기 때문에 램프 속에서 더 오래 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으리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빗 소로 에세이 월든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Fire였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눈이 내리는 숲과 얼어붙은 호수를 헤매면서 땔감을 구하는 건 고단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소로는 이런 가난한 노동에서 오히려 생존의 숭고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즐기는 것 같죠. 그리고 땔감을 줍는다는 건 자연이 버린 것들, 인간이 더는 쓸모없다고 판단한 그런 폐기한 것들을 소중히 가져다 쓰는 것임을 소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에 젖은 뗏목도 훌륭한 땔감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그에게는 소중한 발견이자 깨달음의 땔감이 되지 않았을까요? 소로는 이제 숲을 존중하자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Gilpin, in his account of the forest borderers of England, says that the encroachments of trespassers and the houses and fences thus raised on the borders of the forest were considered as great nuisances by the old forest law and were severely punished under the name of perpressures as tending ad terrorem ferarum ad nocumentum forestae and etc., to the frightening of the game and the detriment of the forest. But I was interested in the preservation of the venison and the vert more than the hunters or woodchoppers, and as much as though I had been the Lord Warden himself, and if any part was burned, though I burned it myself by accident, I grieved with a grief that lasted longer and was more inconsolable than that of the proprietors. Nay, I grieved when it was cut down by the proprietors themselves. I would that our farmers, when they cut down a forest, felt some of that awe which the old Romans did when they came to thin, or led in the light to, a consecrated grove, lucum conlucare, that is, would believe that it is sacred to some god. The Roman made an expiatory offering and prayed, "Whatever god or goddess thou art to whom this grove is sacred, be propitious to me, my family, and children, etc."
저술가 길피는 영국 숲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이 숲을 무단 출입하거나 개인의 주택이나 울타리가 숲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옛 산림법에서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했다. 그런 행위는 새와 짐승을 놀라게 하고 산림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 삼림 침해라는 죄명으로 엄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사냥꾼이나 나무꾼보다 내 자신이 산림청 장관이기라도 한 것처럼 야생동물이나 초목의 보존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숲의 일부가 불에 타기라도 하면 그 숲 주인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했다. 실은 나도 실수로 불을 한번 낸 적이 있었다. 주인 자신이 나무들을 잘라낼 때도 속이 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고대 로마인들이 신성한 숲을 솎아내어 빛을 넣어주려 할 때 느꼈던 외경의 감정을 그 일부만이라도 우리 농부들도 숲을 벌채할 때 느껴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숲은 그 어떤 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농부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다. 로마인들은 벌채를 할 때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어느 분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이 숲에 계시는 남신이나 여신께옵서는 부디 저와 제 가족, 제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라며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I sometimes left a good fire, when I went to take a walk in a winter afternoon, and when I returned, 3 or 4 hours afterward, it would be still alive and glowing. My house was not empty, though I was gone. It was as if I had left a cheerful housekeeper behind. It was I and fire that lived there. And commonly my housekeeper proved trustworthy. One day, however, as I was splitting wood, I thought that I would just look in at the window and see if the house was not on fire. It was the only time I remember to have been particularly anxious on this score. So I looked and saw that a spark had caught my bed, and I went in and extinguished it when it had burned a place as big as my hand. But my house occupied so sunny and sheltered a position, and its roof was so low that I could afford to let the fire go out in the middle of almost any winter day. The moles nested in my cellar, nibbling every third potato and making a snug bed, even there of some hair left after plastering and of brown paper. For even the wildest animals love comfort and warmth as well as man, and they survive the winter only because they are so careful to secure them. Some of my friends spoke as if I was coming to the woods on purpose to freeze myself. The animal merely makes a bed, which he warms with his body in a sheltered place. But man, having discovered fire, boxes up some air in a spacious apartment and warms that, instead of robbing himself, makes that his bed, in which he can move about divested of more cumbrous clothing, maintain a kind of summer in the midst of winter, and by means of windows even admit he light, and with a lamp lengthen out the day. Thus he goes a step or two beyond instinct and saves a little time for the fine arts.
"나는 산책을 할 때 가끔 잘 피워놓은 불을 그대로 남겨놓은 채 집을 나섰다. 서너 시간 후에 돌아와서 보면 불은 여전히 잘 타고 있었다. 내가 나가 있을 때라도 집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쾌활한 가정부라도 한 사람 고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와 불은 한 집안에 사는 동거인인 셈이었다. 대체로 나의 가정부는 믿을만했다. 그러나 하루는 밖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집에 혹시 불이 나지 않았나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 기억에 불 때문에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건 단 한 번의 경우였다. 집 안을 들여다보니 불꽃이 침대에 튀어 불이 붙어 있었다. 나는 얼른 달려들어가 손바닥만한 크기로 타고 있던 불을 껐다. 그러나 나의 집은 양지바르고 바람막이가 잘 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데다가 지붕이 낮았으므로 겨울에도 한낮에는 불을 끄고 지낼 수 있었다. 내 지하 저장실에는 두더지들이 집을 짓고 감자를 3분의 1이나 갉아먹고 있었다. 놈들은 회벽 칠할 때 쓰고 남은 털과 갈색 종이로 포근한 잠자리까지 만들어 놓았다. 가장 야성적인 동물이라 해도 편안함과 따뜻함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과 똑같다. 그것을 얻으려고 충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겨울을 살아서 넘기는 것이다. 내 친구들 누군가는 내가 얼어 죽을 작정이라도 하고 숲에 들어온 것 같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동물은 그저 은폐된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체온으로 따뜻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불을 발견했기 때문에 넓은 방에 공기를 가둬두고 그 공기를 덮게 해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든다. 그 안에서 거추장스러운 의복을 걸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한겨울에도 여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게다가 창문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빛을 들어오게 하고 램프를 켜서 낮의 길이를 느리기도 한다. 그리하여 인간은 본능을 한두 단계 뛰어넘어 예술을 위해 얼마간의 시간까지 마련하는 것이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스 오로 에세이 월든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제네시스의 화이트 마운틴이었습니다. 소로는 숲에 살면서 손님이 없을 때에도 그의 집을 찾아오는 야생동물들을 관찰하는 것으로 사색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지하실에서 자기가 쓰고 남긴 것들을 재활용해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또 자신의 소중한 감자까지 먹어치우는 두더지에 대해서도 소로는 원망하지 않죠. 그런 노력 덕분에 두더지는 겨울을 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겨울을 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으로 생존을 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예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오두막의 작은 벽난로에서 이런 생각을 끌어내는 그야말로 진정한 철학자의 예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는 숲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다음 해 겨울에는 나무를 더 절약하기로 결심합니다. 벽난로 대신 요리용 스토브를 사용하게 된 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The next winter, I used a small cooking stove for economy, since I did not own the forest, but it did not keep fire so well as the open fireplace. Cooking was then, for the most part, no longer a poetic, but merely a chemic process. It will soon be forgotten, in these days of stoves, that we used to roast potatoes in the ashes, after the Indian fashion. The stove not only took up room and scented the house, but it concealed the fire. And I felt as if I had lost a companion. You can always see a face in the fire. The laborer, looking into it at evening, purifies his thoughts of the dross and earthiness which they have accumulated during the day. But I could no longer sit and look into the fire, and the pertinent words of a poet recurred to me with new force. Never bright flame may be denied to me, thy dear life imaging close sympathy. What but my hope shot upward ere so bright? What but my fortune sunk so low in night? Why art thou banished from our hearth and hall, thou who art welcomed and beloved by all? Was thy existence then too fanciful? For our life's common light, who are so dull? Did thy bright gleam mysterious converse hold with our congenial souls, secrets too bold? Well, we are safe and strong, for now we sit beside a hearth where no dim shadows flit, where nothing cheers nor saddens, but a fire warms feet and hands, nor does to more aspire, by whose compact utilitarian heap the present may sit down and go to sleep, nor fear the ghost who from the dim past walked and with us by the unequal light of the old wood fire talked.
요리용 스토브는 벽난로만큼 불을 잘 유지하지 못했다. 이제 밥을 짓는 것은 더 이상 시적인 작업이 아니고 단순한 화학적 작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오늘날같이 스토브를 주로 쓰는 시대에는 과거에 우리가 감자를 구울 때 인디언처럼 채 속에 묻어서 구웠다는 사실은 곧 잊히고 말 것이다. 스토브는 자리를 차지하고 집안의 냄새를 비우는 데다 불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친한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불을 피우면 그 속에는 항상 어떤 얼굴이 보인다. 노동자는 저녁에 불을 바라보며 낮 동안에 쌓인 찌꺼기와 먼지를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씻어낸다. 그러나 이제 나는 가만히 앉아 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어떤 시인이 불에 관해 읊은 적절한 시구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내게 되살아났다. 밝은 불꽃이여, 너의 다정한 인생을 비추는 친숙한 공감이 내 곁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의 희망 말고 그 무엇이 그처럼 밝게 타올랐던 걸까? 나의 운 말고 그 무엇이 그처럼 한밤중에 꺼져갔을까? 어째서 너는 우리의 노변과 대청에서 쫓겨난 것인가? 우리가 모두 그처럼 환영하고 사랑했던 너였거늘 단조롭기만 한 우리 인생의 평범한 빛에 비해 너의 존재가 너무나 환상적이었기 때문일까? 너의 찬란한 빛은 우리 마음속의 영혼과 신비스런 교제를, 너무도 대담한 비밀을 주고받은 것이냐? 이제 우리는 벽난로 옆에 앉아있어 안전하고 든든하지만 이곳에서는 컴컴한 그림자가 흔들리지 않으며 신명을 돋우거나 슬픔을 주는 것도 전혀 없으며 오직 불 하나가 있어 손발을 녹이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이 난로의 실용적인 작은 덩치 옆에 현재 시간은 앉아서 좋을 수도 있으리라. 어두운 과거에서 걸어나와 흔들리는 옛 장작불 곁에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유령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으리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스 소로 에세이 월든,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불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상념에 잠긴다는 것, 그런 비경제적이고 개인적이고 내밀한 시간이야말로 영혼의 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소로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소로가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을 읽었으리라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을 신성시한다는 점에서 배화교라고도 불리는 종교죠. 어쨌거나 인도의 신비주의 사상에서도 영혼의 자양분을 이끌어내는 소로의 해안과 감각이 참 놀랍다는 생각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고 불길을 바라보지 않게 된 만큼 현실이 조금 더 삭막해졌다고 보는 그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런 삭막함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까지 즐겁게 감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시, 방금 읽어드린 이 시, 미국 시인 앨런 스터지스 하퍼의 모닥불이라는 제목의 시라고 합니다. 정지윤님께서 내일이 그 24절기 중에서 소만인데 월드는 겨울이네요. 동물은 은폐된 곳을 마련하고 자신의 체온을 견디지만 인간은 불 덕분에 겨울을 여름처럼 보낸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이번 여름도 우리는 에어컨 덕분에 여름을 겨울처럼 보내겠죠. 자연을 거스르는 우리의 삶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또 에어컨 바람 때문에 또 우리가 한여름에 감기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닉하네요. 네. 민정아님께서요. 생명을 소중히 여긴 우리 옛 선인은 뜨거운 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으며 혹여 생물을 밟아 죽일까 짚신도 성기게 신었다는데 소로의 두더지와 함께한 생활을 들으니 저절로 연결이 되는 듯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덕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발밑에 벌레를 조심하고 다녀요. 요즘은.
어, 정말요?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아, 네. 네.
조유승님께서 오늘은 숲에 대한 존중의 이야기네요. 영화 아바타가 생각나네요. 숲의 정령님 해주셨는데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은행나무에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센터에서 장영희 교수의 영미시 에세이 다시 봄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수현재 시어터에서 공연 중인 연극 미스 프랑스 5월 28일 수요일 8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자, 내일은 월든의 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목이 전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겨울의 방문객들이라는 장입니다. 끝곡으로는 스티비 원더의 Overjoyed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의 이승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일린이었습니다.